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말 그대로 송두리째 불타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이룬 커리어, 소중한 가족, 건강까지 전부 다 잃고 문자 그대로 잿더미 위에 주저앉아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가장 친한 친구들이 따뜻한 국물이나 위로의 포옹 대신에 품에서 막 엑셀 스프레드시트랑 두꺼운 원인 분석 보고서를 꺼내드는 겁니다.
어, 세상에.
그러고는 돋보기 안경을 딱 치켜 올리면서 자, 데이터를 보니까 네가 3년 전에 했던 그 실수 있지. 이게 다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른 거야. 네가 잘못했네. 이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최악의 친구들이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는 이런 정밀함을 기대하잖아요. 뭐 엑스레이를 찍으면 부러진 뼈가 하얗게 딱 보이고 의사가 아 여기네요 이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병쾌한 말이죠.
맞아요. 그쵸. 우리는 눈에 보이고 범주화할 수 있고 원인과 결과가 딱 떨어지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이분법적이죠.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 안 부러졌거나.
네네.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아니면 잘해서 상을 받거나. 특히 비극적인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영악한 인과관계에서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위안을요?
네. 아,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조심했으면 피할 수도 있었을 거야 라는 일종의 통제감을 원하니까요.
아, 맞아요. 그 통제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 오래된 이야기, 고대 문헌인 욥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순간 지금 여러분이 쥐고 있던 그 엑스레이 기계와 엑셀 스프레드시트는 완전히 고장나버립니다. 진단이나 인과관계가 아주 탁하고 진흙탕 같아지거든요.
네,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죠.
지금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삶의 통찰을 건져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존 월튼 박사님의 아주 심층적인 연구자료, 특히 욥기 3장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첫 번째 대화 사이클을 바탕으로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려 합니다.
네, 이 여정은 단순히 무슨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 문서를 읽어보자는 게 아닙니다. 고통에 빠진 인간이 허공에 대고 던지는 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그 질문, 그 진짜 본질을 파고드는 시간이죠.
그렇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풀어야 할 핵심 미션은 딱 하나입니다. 얄팍한 자기계발서 같은 조언을 늘어놓는 친구들 사이에서 과연 인간이 아무런 보상이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 무겁고도 매혹적인 질문의 답을 함께 추적해보는 겁니다.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잿더미 위로 직접 가보죠. 욥기 3장. 오랫동안 침묵하던 욥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죠. 보통 우리가 너무 힘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들 하잖아요.
많이들 그렇게 한탄하죠.
그런데 월튼 박사님의 자료를 꼼꼼히 보니까 여기서 욥이 쓴 히브리어 저주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욕설이나 단순한 한탄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 번역본에서는 모두 그냥 저주하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어서 그 충격이 좀 덜하긴 한데 히브리어 원문을 파고들면 세 가지 전혀 다른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 세 가지나요?
네, 이건 단순히 감정의 강도 차이가 아니라 아예 작동 방식 자체가 다른 개념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축복하다입니다.
네, 축복하다고요? 생애를 저주한다면서 갑자기 웬 축복인가요?
그게 우회적인 완곡어법인 거죠. 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아이고, 서비스 참 훌륭하시네요 하고 비꼬어서 말하잖아요.
아하, 뼈 있는 농담처럼 돌려까는 거군요. 일종의 소극적인 불평이네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칼날입니다. 이건 조금 더 직접적이죠.
칼날?
네. 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이나 대상을 깎아내리는 주술적인 저주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월턴 박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욥이 자신의 생일을 향해 쏟아낸 세 번째 단어, 바로 아라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두 개랑은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아라르. 발음부터가 뭔가 아주 무겁고 캄캄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단순한 악담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아라르는 단순히 나쁜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하나님의 보호와 우주의 질서 밖으로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서 밖으로요?
네. 즉, 질서의 붕괴를 선언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근원적인 저주인 거죠. 욥이 자신이 태어난 날에 대해 이 아라르를 선언했다는 건 내가 태어난 그날을 달력에서 그냥 지워버려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날을 우주의 창조 질서에서 아예 뜯어내서 완전히 붕괴시켜버려라 라는 아주 처절한 절규인 겁니다.
잠깐만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쭉 들으니까 마치 현대의 어떤 시스템에 대응하는 방식처럼 들리는데요.
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바라크가 콜센터에 전화해서 수학이 너머로 약간 수동 공격적인 불평을 늘어놓는 거라면, 두 번째, 칼날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안에서의 합법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요비 사용한 세 번째 아라르는 아예 폭탄을 들고 가서 이 부조리한 법원 건물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폭파시키고 붕괴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격이네요. 아예 네.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와, 아주 정확한 통찰입니다. 실제로 욥은 창조 시스템 자체의 붕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뒤이어 욥이 레비아탄을 깨우려 한다는 대목이에요.
아, 레비아탄이요?
네.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레비아탄은 단순히 바다에 사는 무슨 거대한 공룡 같은 괴물이 아닙니다. 그건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엄청난 우주적 세력이에요.
네네.
욥은 지금 자신의 삶이 완벽한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예 우주적 혼돈을 불러와서 자신이 태어난 날 자체를 집어삼키게 하려는 겁니다. 창조를 말하자면 역재생시켜버리고 싶은 거죠.
세상에, 너무 끔찍한 고통 때문에 아예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기원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좀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듭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빨리 천국에 가서 쉬고 싶다거나 죽음 이후에 보상을 바라지 않나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욥은 왜 사후 세계의 안식 대신에 그냥 우주적 소멸만 바라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고대 문헌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점입니다. 현대의 기독교적 관점을 무의식적으로 투영하는 거죠.
아하.
월튼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고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원한 삶이나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과 처벌이라는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네.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다는 옵션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다고요?
아예 없었어요. 게다가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외곽의 이방인이었고요. 그러니까 욥에게 죽음은 지금의 억울함을 나중에 보상받는 어떤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죽음이 뭔가요?
죽음은 그저 빛도 없고 의식도 없는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것, 즉 이 끔찍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감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일 뿐이었던 거죠.
그저 도피처?
네. 사후세계의 희망이 완전 제로인 상태에서 현재의 삶이 완벽한 지옥이 되어버렸으니 욥이 할 수 있는 건 창조를 되돌려달라는 절규뿐이었던 겁니다.
야, 죽음 이후에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라니. 그제야 욥이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왜?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막 울부짖는 게 뼛속까지 이해가 가네요. 보상받을 다음 생이 없다면 당장 이 생에서 이유라도 명확히 알아야 억울하지 않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누구나 고통의 한 가운데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하지만 월튼 박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욥기가 위대한 이유는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정답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을 안 준다고요?
네. 오히려 욥기는 이 전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왜라는 것이 사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잠깐만요. 잘못된 질문이라고요? 내 인생이 다 불타버렸는데 왜라고 묻는 게 잘못됐다면 도대체 무슨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건가요?
탐구의 가장 핵심인 무결성, 영어로 인테그리티에 대한 질문입니다.
무결성이요?
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위로가 되어야 할 신마저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에서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것이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무결성이 흔히 우리가 도덕 교과서에서 배우는 착하고 바른 성품이나 단순한 무죄함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의미가 있나요?
월튼 박사는 이 무결성을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의로움이라고 정의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의로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혹은 뭐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착하게 구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항상 네가 이렇게 의롭게 행동하면 이런 혜택이 주어질 거야 라는 철저한 거래 시스템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욥기는 그 거래의 끈을 완전히 싹둑 잘라버립니다.
와.
아무런 혜택이 없고 심지어 옳은 일을 했는데 재앙이 닥쳐도 인간은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가? 욥은 그 대답을 자신의 찢겨진 삶 전체로 증명해내야 하는 무대에 홀로 올려진 겁니다.
하늘에서는 이미 조건 없는 의로움이 과연 가능한가를 두고 내기가 벌어졌는데 욥은 그 이유도 모른 채 온몸으로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 치열한 우주족 재판정에 정말 최악의 타이밍으로 불청객들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엑셀표 들고 온 친구들 말이에요.
네,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엽니다.
4장부터 본격적으로 엘리파스와 빌닷이 번갈아가면서 욥에게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친구들의 논리를 뜯어보니까 아주 소름이 돋더라고요.
첫 번째 타자인 엘리파스는 자기가 밤에 겪은 아주 신비한 환상을 자랑스레 늘어놓으며 등장하죠. 4장 17절인데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왔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솔직히 말해서요. 엘리파스가 막 엄청난 영적 계시를 받은 것처럼 폼을 잡는데 저건 너무 뻔한 소리 아닌가요? 인간이 신보다 덜 깨끗하다는 건 굳이 밤에 환상까지 안 봐도 알 수 있는 완전 기초 상식이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월튼 박사가 예리하게 파고든 번역의 미스터리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깨끗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타하르입니다.
타하르요?
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의 제의적 맥락에서 이 타하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금 상태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결하거나 오염된 상태에 있던 무언가가 의식을 거쳐서 깨끗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아, 잠깐만요. 애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결해지거나 오염된 적이 없는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이 타하르라는 동사 자체를 아예 쓸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더러운 웅덩이에 빠진 적이 없는데 웅덩이에서 나왔다는 표현을 쓸 수 없는 것처럼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타하르 해질 필요가 없는 분이죠. 따라서 이 구절을 사람이 하나님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비교급으로 번역하는 건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완전히 어긋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월튼 박사는 이 구절을 인간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 깨끗하다고, 즉 타하르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가로 번역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신과의 비교가 아니라 신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엘리파스의 깨달음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는 인간은 어차피 세상에 없다는 거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엘리파스가 마냥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현실적인 좋은 청음 들리거든요. 당신이 듣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 너도 모르게 지은 죄가 분명 있을 테니까 쓸데없이 고집부리지 말고 그냥 적당히 인정해라. 그럼 다시 회복될 수 있잖아. 이거 완전 현실주의자 친구의 조언이잖아요.
겉보기엔 굉장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바로 그게 엘리파스 조언의 가장 폭력적인 부분입니다.
폭력적이요?
네. 그는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라는 그 보편적인 진리를 무기 삼아서 욥을 교묘하게 게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겪는 이 구체적이고 끔찍한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서 잊지도 않은 욥의 죄를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아, 억지로요?
왜냐고요? 그래야만 원인과 결과라는 자신들의 그 안전한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아, 소름 돋네요. 욥이 진짜 무죄라면 자신들에게도 내일 당장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재앙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걸 인정하기 두려워서 피해자인 욥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뒤에 이어 등장하는 빌닷은 한술 더 뜹니다. 빌닷은 수백 년간 내려온 전통적 지혜를 대변하는 인물인데 아주 차갑고 기계적인 인과응보의 논리를 들이댑니다.
빌닷은 뭐라고 하는데요?
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은 건 분명 걔들이 숨겨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네 재산을 다시 두 배로 보상해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자식을 잃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 앞에서 자식 탓을 하다뇨. 이건 조언이 아니라 그냥 저주 아닙니까? 죽은 아이들마저 그저 우주적인 회계 장부의 숫자 처리하듯이 치부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은 욥의 깊은 고뇌와 영혼의 찢어짐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오직 원인과 결과, 행동과 보상이라는 아주 작은 상자에 우겨놓고서 거기에 맞지 않는 욥의 현실을 가위로 잘라내서라도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들에게 종교란 그저 자판기 같은 거죠. 의로운 행동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축복이라는 캔 음료가 툭 떨어져 나오는 자판기요.
오, 정말 숨이 막히네요. 이런 뻔하고 폭력적인 위로에 지칠 대로 지친 욥. 결국 친구들과 논쟁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답답한 엑셀표 신봉자들을 뒤로하고 이제 욥은 그 화살의 방향을 최종 책임자인 하나님께로 직접 돌리죠.
네,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욥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와, 거의 신성모독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17장 17절이 아주 악건이었습니다.
네, 성경이나 기독교 문화에 좀 익숙하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시편 8편을 아실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네.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 한낱 인간을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고 돌보신다는 아주 아름답고 감격적인 찬양 구절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 아름다운 찬양의 시를 가져와서 완전 소름돋게 비틀어버립니다.
어떻게 비틀었죠?
욥은 시편 기자와 똑같이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뉘앙스는 찬양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네네.
하나님을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의 시선을 뜻하거든요.
네,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하지만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욥에게 그 시선은 나를 24시간 감시하는 교도관의 CCTV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 아침마다 나를 검사하고 매 순간 시험하십니까? 내가 침 삼킬 동안만이라도 제발 시선을 좀 거두고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막 절규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무슨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네요.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멜로 영화의 주제곡을 딱 가져다가 나를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감시하는 스토커의 일기장처럼 읽어버린 거네요.
하하, 맞습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신경 좀 꺼주세요. 그 숨 막히는 사랑 필요 없습니다. 라면서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같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욥은 지금 순순히 맞고만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시스템이 고장났고 자신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조언처럼 적당히 거짓 회개를 하고 재산을 돌려받느니 차라리 우주적 법정에 서서 창조주와 직접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결심하죠. 이 치열한 투쟁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첫 번째 대화 사이클의 끝자락인 13장 15절에 등장합니다.
13장 15절이요?
네. 여긴 학자들 사이에서도 번역을 두고 수백 년간 엄청난 논쟁이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번역 논쟁. 제가 또 이런 역사적 미스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많이 알려진 번역은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잘 아는요. 여기서 의뢰한다는 건 영어로 hope, 즉 희망을 뜻하는데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다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겉보기엔 완벽한 순교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의 세계로 들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은 수백 년간 사람들의 입과 귀를 통해 소리로 전수되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왔군요.
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발음이 완벽하게 똑같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인데 뜻은 그에게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음은 똑같은 로인데 뜻은 없다, 없다입니다.
와, 발음이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맥으로 때려 맞춰야 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번역가들은 나는 그에게 희망을 둔다로 해석했지만 어떤 현대 학자들은 앞선 욥의 분노를 고려할 때 그가 나를 죽이실 것이다. 나는 희망이 없다로 정반대의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와, 단어 하나, 아니 글자 하나 차이로 분위기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수직 낙하하네요. 희망을 잃지 않겠다는 고백이 졸지에 완전한 절망의 선고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럼 존 월튼 박사님은 어느 쪽을 지지하시나요?
월튼 박사는 여기서 아주 도발적인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어에서 희망하다라는 동사와 기다리다라는 동사도 형태가 아주 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월튼 박사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침묵하며 기다리지 않겠다.
잠깐만요. 지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날 죽이시려면 죽여라. 하지만 난 절대 입 다물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겠다. 네가 창조주라도 나는 끝까지 법정에서 내 무죄를 낱낱이 주장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감히 하나님과 따지려 들어. 그러다 너 진짜 벼락 맞아 죽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대단하네요.
자신이 잃어버린 물질적 혜택을 되찾는 것보다 진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을 택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심층 탐구의 핵심인 무결성의 가장 빛나는 절정입니다.
놀랍네요. 저는 욥이 그저 잿더미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는 수동적인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이거 완전 불도저 같은 투사였군요.
네, 엄청난 투사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거침없이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 대화를 지켜보던 세 번째 친구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흑백 논리를 가진 소발이 마지막으로 등판하죠?
네. 소발은 앞선 두 친구보다 훨씬 공격적입니다. 그는 욥이 감히 하나님과 법정에서 따지려 한다는 사실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분노했군요.
그래서 욥을 극도로 교만한 자라고 비난하며 이렇게 막말을 퍼붓죠.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지금 네가 받는 벌은 오히려 가벼운 거다. 하나님이 너를 봐주고 계신 걸 감사히 여겨라.
와, 진짜 역대급 악플러네요. 고통받는 사람한테 너 아직 덜 맞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4장부터 시작된 길고 길었던 첫 번째 대화 사이클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봅시다. 엘리파스, 빌리닷, 소발. 이 세 친구의 접근 방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이들의 세계관은 하나의 점으로 수렴됩니다.
하나의 점이라면요?
빨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서 네가 과거에 누리던 재산과 사회적 지위, 그 모든 혜택들을 되찾아라. 이들에게 종교와 의로움이란 그저 물질적인 축복과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극히 거래 중심적이죠.
반면에 욥의 태도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올라타 있네요. 욥은 자기가 잃어버린 수천 마리의 양떼나 낙타, 예전의 명예 같은 것들에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주지 않아요.
맞습니다. 욥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정당함, 즉 무결성을 입증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꼬여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아니라 진실을 좇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첫 번째 대화는 애초에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친구들은 보상과 혜택이라는 결과론적인 장부에 완전히 눈이 멀어 있고 욥은 결과가 어떻게 되든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진실과 관계라는 본질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거대한 세계관의 완벽한 충돌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욥기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던지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네네.
보상이나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심지어 옳은 일을 했을 때 재앙이 닥치는 상황에서도 인간은 순수하게 의로울 수 있는가? 욥은 세상을 향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자신의 온 삶을 던져 그렇다고 치열하게 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깊은 탐구의 여정. 정말 뒤통수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깨달음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욥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질 때가 있죠.
그럼요,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오죠.
그때 엘리파스나 소발처럼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라면서 얄팍한 인과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타인의 시선과 조언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내야 할 진짜 중요한 것, 바로 그 순수한 무결성, 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세상에 강요하는 정답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혜택을 되찾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거짓 회개를 하느니 차라리 창조주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진실함을 택했습니다.
네, 목숨을 걸었죠.
설령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이 완전한 파멸일지라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진짜 용기이자 무결성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곱씹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대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철저한 거래 시스템 위에 세워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실하게 일하면 월급을 받고, 규칙을 지키면 사회적 보호를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하지만 만약 오늘 서두에 상상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탱하던 그 모든 암묵적인 거래 시스템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옳은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순간 칭찬이나 보상은커녕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끔찍한 보장만 남겨졌을 때 여러분은 여전히 아무런 보상 없이도 그 옳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으십니까? 수천 년 전 잿더미 위에서 욥이 목숨을 걸고 벌였던 그 치열한 투쟁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는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다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 보시길 바랍니다.